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신학적인 정리를 하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실천적인 그런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12장 1절, 2절, 이 두 절은 뒤에 남아있는 16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서언처럼 이렇게 선언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의 편지가 대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신학을 정리하고 후반부에 실천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학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또 실천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황금 비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은 행동을 위한 신학, 실천을 위한 신학, 섬김을 위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혹 오해하는 것은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오해입니다. 요즘 쓰는 말로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한 부분만 이렇게 특별히 강조해서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서신서를 쓸 때 충분하게 이렇게 신학을 강조한 후에 그 신학에 근거한 실천을 매우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신학과 신앙은 반드시 행위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이 11장까지의 모든 신학적인 정리를 바탕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좀 가까이 보기에는 바로 앞에 있는 직전 문맥,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하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실천적인 삶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행위가 강조되지만 그 행위는 은혜에 따른 반응으로서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종교는 행위가 선행하고 그 행위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이런 형태인데요. 기독교 신앙은 은혜가 선행하고 그 은혜에 따른 반응이 실천적인 삶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컨셉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할 말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면 교회가 존립하고 안 하면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1장까지 소개한 이 복음의 내용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그들을 통해서 삶으로 구현되지 못한다면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극소수이죠. 지금 소수인데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교회가 과연 이 복음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답부터 말하자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규모로 보면 너무나 미약하였지만 순교적인 실천으로 이 복음을 살아내므로써 로마 제국을 뚫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도전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너희 몸을 드려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뺀 몸뚱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를 드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커리어와 나의 꿈과 나의 비전도 모두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 말은 어떤 그 제물인데 제사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제사의 예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음에는 전혀 변화 없이 겉으로만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는 성전 안에서는 아주 멋지게 제사를 지냈는데 성전 밖에서는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나의 이삭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서 새롭게 된 이삭을 다시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살아내는 영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적이다 그러면 굉장히 신비적이고 뭐 또 환상적이고 또 뭐 신령하고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 영적인 예배는 합당한 예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예배를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그런 영적인 삶의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는 이 영적인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몸을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예배로 먼저 드려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도는 구원을 받기는 했는데 아직 우리가 천국에 들려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의 중력을 우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어떤 그런 컨셉으로 설명해 보자면 우리의 옛 시대가 완전히 가지 않은 상태에서 새 시대가 침투해 왔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새 시대가 겹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또한 이 시대의 유혹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살아가는 특별히 로마 그 캐피탈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로마의 그 화려하고 매혹적인 문화를 카피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1장 2장 이렇게 보면 온갖 추악한 죄악들이 마음에서 다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마음 먹는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중생의 지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점점점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용어는 2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서로 지혜를 나누면서 공동체적으로 분별해 나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굉장히 학구적인 것 같고 굉장히 신학적인 것 같아서 혼자서 어디 구석에 가서 연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 이 로마서는 매우 공동체적인 서신입니다. 제가 로마서 초반부에 말씀드릴 때 한번 나눴는데요. 이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태생적인 문제점은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로마에 있는 이방인이 함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 되지 않고는 도저히 어떤 선교적인 그런 사역,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둘이 하나임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2단계 목적은 그래서 둘이가 이제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선교에 헌신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죠. 그 첫 번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들이 정말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서로 존중하고 온전히 하나 되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존립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선교적인 역량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있다면 그 군대는 그저 부대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각자의 그 가진 은사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였지만 교회를 세우는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원어로 보면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수로 나오고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은혜를 받는데 은사는 각각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합니다. 예언은 미래의 것을 점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사역입니다. 탁월한 언어의 은사가 발휘되어야 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분수대로 겸손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역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게 해서 좋은 평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섬기는 사역이라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사도 감당하고 순장도 하고 큐티 리더도 하고 1대1 양육자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가르치는 은사가 잘 발휘될 수 있는 곳에서 실제적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면 이웃의 사정을 잘 들어주고 적절하게 권면해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복잡하게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나팔을 불면서 구제해도 안 됩니다. 후하게 구제하고 심플하게 구제하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뭐 교회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들은 부지런함으로 열정으로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본인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지런하게 열정적으로 그 다스림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긍휼 사역을 하는데 즐겁지 않으면 그건 본인의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웃을 즐겁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그 긍휼 사역을 신명나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큰 덕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은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 로마서 12장 외에도 또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많은 은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다양한 은사들을 잘 보면서 그 은사들을 교회 안에서 각 지체된 성도들이 힘껏 발휘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또 그런 부르심 앞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12장 본문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이 묵상과 실천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솟아오를 수 있는 그런 본문이어서 이 새벽에 다 다루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깊은 묵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묵상과 배움이 삶의 실천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울의 꿈은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아직 가지 않았는데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제 로마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그 교회가 정말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정말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교회가 되고 은사에 따라 열정적으로 힘껏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또 피차에 서로 복종하며 서로를 잘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 로마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로마서를 받았습니다. 미션의 수행이 가능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을 살려내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열방을 또 섬기고 또 그런 선교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하여 우리가 준비되고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뿐 아니라 이제 이웃에 있는 교회들도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이 뉴저지 지역의 관문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미셔널 철치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되고 또 우리 안에 그런 서로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미션이 수행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와 열방을 섬기는 그런 미션이 잘 수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기쁘게 동역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을 다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고 또 이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리워 주시고 그 일에 함께 동역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